NIBM 뉴욕 불교방송 5월 5주 특집. NI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월심입니다. 지난주로 미동부 지역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일대사 인연을 열어보이고 깨닫게 하고 또 그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나와 같은 부처님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80년의 위대한 여정을 통해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많은 가르침 중에 우리 불자들은 단 한 가지만이라도 몸으로 체득하여 실천하는 인연을 지으시길 바라면서 NIBM 뉴욕 불교방송의 5월 5주 특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찬불가 한 곡 듣겠습니다. 해성스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해요, 부처님.
모르고서 살았을 땐 힘들었죠. 한때는 세상이 싫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을 알고부터 세상이 아름다워졌어요.
네, 사랑해요 부처님, 해성스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문. 먼저 지난 5월 19일 뉴저지 보리사에서 봉행된 봉축법회에서 설한 주지 원영 스님의 법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날 봉행된 보리사 봉축 행사는 주지 원영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의 동참으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육법 공양, 법요식, 법문, 관불식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보리사 주지 원영 스님의 봉축 법문을 듣겠습니다.
우리 불단에 배워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 오신 날 축하를 하니까 정말 참 좋습니다. 이제 저기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관육식을 하게 되는데, 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관육불, 부처님 관육하는 저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다른 경우에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특히 이제 하고 있는 그 이제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아기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처님 모습을 두고는 흔히 탄생불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부처님 이래 안 하고 이제 탄생 부처님인데 모습이 한 손은 하늘을 가리치고 있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 하늘과 땅을 저래 가리키고 있는 저런 모습이 참 당당합니다. 메시지가 뭐냐? 이 아기 부처님이 탄생불에 와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데? 저래 하늘을 가르치고 땅을 가르치고 저래 있느냐. 참 저래 오래 다니신 분들이 뭐 흔히 듣듯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제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 그러면 하늘과 땅에 이 온 세상에서 생명이 가장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하늘과 온 세상에서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에서 우리가 생각을 치면 온 우주에서 생명이 가장 존귀하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제 태어나서 오늘 사라지고 10년 후에 사라지고 이렇지 않아요. 생명의 본성은 영원합니다. 나 자신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의 본성은 영원하다.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생명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생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은 그렇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출생하시고 성불하시고 또 설법하시고 열반하시고 이런 전체 과정을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해서 일대사 인연이다. 정말 큰 인연으로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불파학에서는 일대사 인연 이렇게 해놨어요. 뭐 참 일대사 인연이죠. 그거 보면.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설명하기를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해서 계시오입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게 이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서 출연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들이 알게 하고 우리들이 실천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겠냐. 이걸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80년간 예를 썼었는데 그걸 이제 요약을 하자면 계시오입이다 이렇게 이제 경연 요약을 해놨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한번 출연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80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메시지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 오입한 그 가르침을 잘 따라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스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부처님으로 출연했고 오늘도 출연할 수 있고 내일도 출연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이 출연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면 그럼 부처님이 된다. 이게 우리한테 준 메시지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그냥 이념으로서가 아니고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나도 부처님이 돼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으로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고 평등한 행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는 걸 오랜 동안 해오면서 이제 스님들이나 수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80년 동안 하신 이야기가 지금 8만 대장경에 전하는 그 전체고 또 정리하고 요약하고 종합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로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그러면 체험을 하겠다. 부처님 말씀대로 다 때가 체험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럼 그 체험을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참선을 내라. 참선을 내서 일주일 동안 안 자고 앉아서 참선을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평등하다. 자비심을 실천해라.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한테 뭐 잘해주고 자비롭게 하는 거 짐승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람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야 된다. 이게 자비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 이걸 실천해가면 그러면 부처가 된다. 이게 자비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실천을 해갈 때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서로 인연이 되어서 일어나고 소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스스로 체험을 할 수 있다. 참선을 하고 베푸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죠. 보시라 그러잖아요. 이래 해가면 세상이 정말 다양하게 변해간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평등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속에서는 서로 다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인연이 이루어지니까 평등해야 인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등한 속에서 인연이 이루어지면은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우리 미국 사회같이 이런 다양한 사회가 되는 속에서 평등이 실천될 때에 그게 좋은 사회로 가는 거죠. 그거 없는 사회, 다양성이 없는 사회, 흔히 말해서 죽은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지표가 이 부처님께서 오늘 보는 저 어린아기 한생굴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 참 감사한 부분이다. 정말 큰 가르침을 준다. 내 본심이나 부처님의 본심이나 꼭 같다. 우리는 부처님 오기 전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보시를 행하고 이런 다양성을 이루어가면은 나중에 성불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나도 그래 하면 되겠네. 이외에서 부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고 오늘 이제 초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참 법회를 할 때에 정말 큰 가르침을 되새기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도 좀 하나로서 좀 요약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런 연등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기 부처님 탄생불은 부처님께서 오신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런 만큼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제 이런 게 참 부처님 메시지로 들어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다 통합을 해서 뭐 전할 수 있는 게 뭔가 왜 없습니까? 연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 불을 켜는 거 아닙니까? 등불을 켜두면 그 불 때문에 다 우리가 광명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 연등 하나는 등불을 켤 때에 지혜를 밝히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하고 또 등불을 비춤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비를 말하기도 하고 이 연등 하나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지혜와 자비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특히 연꽃이 가는 어떤 특징은 이 청정한 물에 연꽃은 안 큽니다. 연꽃 자체가 그래 이렇게 흐린 물 좀 뻘이 같은 그런 물에 연꽃은 잘 커요. 우리 세상 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연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명도 다양하고 모습도 다양하다. 그런 중에는 선악을 구분하자 그러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속에 크는 어떤 생명. 그걸 연꽃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치면 처염상정이라 이래 하거든요. 오염되어 있는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청정하다. 이게 연꽃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처염상정. 그런 연꽃을 상징하는 등이 저 연동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오늘 또 매년 부처님 오신 날 맞으면은 연동공양을 합시다. 연동공양 하십시오. 뭐 저도 자주 그런 이야기 하고 또 오늘 오신 분들, 못 오신 분들, 우리 다 부처님 연동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참 알든 모르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런 연등이 상징하는 이런 깊은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크다. 우리 보리사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절에 인연되는 데 가서 연등 공양도 많이 하시고 또 기회되는 대로 좀 절에 와서 연등도 만들기도 하고 이래 가는 게 우리 살아가는 데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질 큰 스님께서 법문하신 게 있어서 오늘 그 한 귀절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1982년도 그때 종력이 되시고 4월 초파일은 처음 맞이하는 때예요. 그때 이제 그 법문을 하신 부분인데 제목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가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렇듯 크나큰 진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다 같이 길이길이 축복합시다. 그래 되겠습니다. 자, 근스님 법문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뉴저지 보리사 주지 원영 스님의 봉축 법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업스테이트 백림사 회주 계산 혜성 스님의 봉축 법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림사의 봉축 행사는 지난 5월 23일 백림사 대적광전에서 회주 계산 혜성 스님과 코네티컷 대연사 대중 스님 등 사부대중 7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백림사의 이날 법회는 천수경 독송, 부처님 전 헌공, 축원에 이어 삼귀의, 축사, 법문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백림사 회주 계산 혜성 스님이 봉축 법문을 듣겠습니다.
대중이 어려운 때 부처님 모신 날을 잊지 않으시고 부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부처님 모신 2565년 봉축법요를 여러분과 같이 잘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셨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지난 작년 올 우리 백림사를 가장 사랑하던 우리 신도님들이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남아미탑을 크게 한번 합시다. 나무 극락도 기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모두 우리는 건강하게 장소에 와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삼단육법 고향을 올리고 다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우리의 소원을 모두 바치고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기이해. 아이, 오다가다, 쉽게 말하면, 재수가 없으면, 오다가다 어떻게 그런 그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그래.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병원에 가고, 이 시대에 죽으면요,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 앞에 한 줌에 흙 보다가도 못하고, 한 줌에 돌 보다가도 못한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만날 수가 없고
돈이 있어도 써볼 수가 없고 가족이 있어도 대화를 할 수가 없고 병원에 가면 고마워 그곳으로서 화장터까지 가게 돼. 이런 어려운 시대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우리가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찬탄할 때는 이것만 해도 오늘 우리가 사는 가치.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네가 부처다 이렇게 천상천하의 독존이요 천상천하의 네가 최고다. 이것은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예술, 무슨 다른 사상에게서는 도저히 그런 마음속으로 한 성인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부처님만이 네가 부처다. 네가 최고다. 네가 가장 존귀하고 네가 가장 거룩하고 네가 가장 높고 고귀한 존재다. 이것을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최고다. 이게 다른 어느 설에도 부처님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친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이 머물지 아니하고 생각이 간절히 이어가면 그 다음에 소원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생각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생각이 좋은 소원을 일으켜서 부처님 전에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연이 가면 그 다음에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소원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1565년 이날을 위해서 소원이 있는 분은 소원을 간절히 소원이 없는 분은 오늘부터 소원을 크게 세워서 원을 해라. 항시 끊어지지 아니하고 생각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성공이 온다. 소원 성취가 온다.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다. 어떻게 부처냐? 깨달음이 있으면 부처다. 깨달으라. 자, 밥 먹는데 밥 먹는 이치를 깨닫고 일하는데 일하는 이치를 깨닫고 이민하는데 이민하는 이치를 깨닫고 병이 나면 병이 나는 이치를 깨닫고 삶의 자식을 키우고 늙어가는 이 삶의 이치를 깨달으라. 그래서 그걸 보고 부처님은 각이라 합니다. 깨달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를 우리는 위대한 종교요. 위대한 사상. 깨닫는 날. 오늘 우리가 앞에 등을 모두 달고 무명 받지 못하는 것을 받게 하는 그것이 등입니다. 연등제. 받게 하는 것. 그래서 도량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도량을 밝히고 마음을 밝히고 어두움을 밝히는데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삶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가장 무서운 것 무명입니다. 무명.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깜깜한 것밖에 안 보여요. 깜깜한 것. 눈 감아보세요. 깜깜한 것 보여요. 이게 무명인데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취 생로병사 이게 12인연법이라 이런 그게 가장 먼저 삶에는 무서운 것이 무명입니다. 받지 못한 것. 이것을 받게 해야 되는데 우선 나 자신이 내 마음이 밝아야 되고 내 영혼이 밝아야 되고 내 이웃이 밝아야 되고 내 사회가 밝아야 되고 내 국가가 밝아야 되고 이게 모두 밝아야 돼. 대명천지같이 눈만 뜨면 환하게 밝아야 돼. 이게 어둡다고 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밤이 왔다. 불안 초조가 오죠. 불안 초조. 왜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한치를 알 수 없어요. 한치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합니다. 우리가 밤에 불이 없다. 그 다음에 밟지 못한 금음날이다. 산에 갔는데 이 지금 5월 녹음방초가 가득 이렇게 있습니다. 앞뒤가 캄캄한 전로가 망망이라 전로가 촉산연장이라 전로가 망망 한 걸음 앞을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앞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뛰면 이것이 낭떠러진지 생명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그 글 내려오려고 하면 거기서 주저앉아서 이 내려와야지 절대로 서서는 내려올 수가 없다. 무서운 무명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밝히는 이것이 연등제입니다. 연등제 4월 초파일날 부처님 오신 날 우리의 연등 등을 이렇게 이것이 내 마음을 밝히고 내 이웃을 밝히고 내 사업을 밝히고 내 가족을 밝히고 내 국가를 밝히고 세계 인류를 밝히는 연등제. 이것은요 오늘 우리만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천삼백 년 전에 신라시대 때도 연등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또 고려시대도 연등제 국은 흉창하고 민초가 그 어려운 시기에 다 등을 켜서 사회를 밝혔던 그것이 연등제인데 이게 작년에요. 작년에 한국에서 유네스코에 등록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전 국민의 운동으로 이 한국에서는 연등제를 왜 세계가 인정하고 나라가 인정했는 이 연등제이기 때문에 골골마다 등을 달고 골골마다 밤을 밝히는 무명을 밝히는 이 무명은요 금생에 우리가 암흑세계에서 모두 갑니다. 암흑세계 아 내일 갈 줄 몰라. 누가 내일 갈 줄 알아. 누가 코로나로 갈 생각을 누가 했어요. 다 갔다고. 그러니 암흑세계 이거는 무명을 금생에 밝히지 못하면 다음 생에 밝혀야 되고 또 다음 생에 새새생생으로 이 우리가 덮고 있는 업보무명 자신의 캄캄한 암흑 붓이 알지 못하는 이 무명을 밝혀야 되고 이것을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밝히라.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밝히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한 성인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가 그 역사 문화 속에서 유등제, 연등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요. 절에 사는 스님이죠. 스님들 이래 절져가지고 절에 사는데 이것은 뭐 성원이란데 성원. 성원도 유네스코에 등록됐어. 성원 과거 이렇게 낙발하고 닦고 살았던 그 시절의 문화 문물을 오늘까지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유네스코에 등록. 성원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절에 오래된 역사 조소 무슨 뭐 예술 이거 전부 다 유명한 절도로 다 유네스코에 등록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애고피고 이 불교 행사를 미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 건네 저기다가 등을 안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마을에다가 등을 다 다는데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운에서 고문화유산인데 왜 말이 많냐. 그래서 명년부터는 이 길에도 우리 등을 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 모두 건강하시고 다시 명년에도 별 탈 없이 또 이 자리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모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제 이 다시 원상 회복이 빨리 되기를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원력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문의 업스테이트 백림사 회주 계산 혜성 스님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스턴 문수사의 봉축법회 소식입니다. 보스턴 문수사의 봉축 행사는 음력 4월 초파일인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 문수사 큰 법당에서 회주 포회당 도범 큰 스님, 주지 해각 스님, 총무 세등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5년 신축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천수경 독송, 법요식, 축원, 포회당 도범 금스님 인사, 총무 세등스님 법문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날이 쓴 세등스님의 봉축법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불기 2565년입니다. 예, 부처님께서 오신 지가 벌써 256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부처님의 바이오그래피가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상을 보면은 저희 인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 상호는 심미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서 부처님의 생애나 일대기가 과연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부처님의 이 바이오그래피야말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인도의 이제 훌륭한 전륜 성왕이라고 하죠. 그 아쇼카 왕이 부처님 돌아가신 후 한 2, 300년 그 사이에 굉장히 이 풋풋하던 시절 아닙니까? 이 돌아가신 지 한 2, 300년이면은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시대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부처님께서 계셨던 설법을 하셨던 곳, 출가하셨던 곳, 열반하셨던 곳 이런 곳들을 다 다니시면서 그 아쇼카 석주라 그러죠. 아쇼카 왕이 이렇게 석주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생물학적 연대가 정확하신 분인 거죠, 부처님이. 그래서 2565년이 되었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몇 날 며칠 이렇게 맞아 들어가느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생물학 연대가 남아 계신 분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 그리고 한 다음에 깨달으신 날 이제 이 사바에서 깨달으셨다고 하는 것은 불교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니르바나를 이룬 거지 않습니까? 니르바나, 소열반을 이룬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서 깨달음 경지에 도착했을 때 니르바나에 이르신 거예요. 소열반.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반열반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이 육신마저도 다 초탈하신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열반하고 대열반 하신 날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대반열반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다시는 업으로 인해서 윤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열반하고 대반열반을 나눠 있는데 그걸 우리 부처님께서는 한 날에 다 이루셨다는 거죠.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에서 벗어나셨고 그다음에 대반열반을 이루셔가지고 이 태어난 날에 육신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제 삼계 화택윤회고를 더 이상 받지 않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삭대회가 되는 거고 이 4월 초파일에 연등을 켜고 법회를 하는 게 우리 한국 불교의 문화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아이고 나 죽거든 종이로 연등을 비벼서 음력 4월 8일에 달아서 식구들 이름을 꼭 적도록 하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비비고 또 연등을 밝히고 또 우리 가족의 안녕을 빌면서 부처님께서 오신 이 뜻을 새기듯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 오신 뜻을 잘 기리는 것인데 부처님의 탄생설화를 조금은 그래도 오신 날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 오신 뜻을 한번 같이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 탄생설화는 이 스토리 라인 자체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종교적 은유, 그 심볼리즘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그 세계적인 어떤 문학가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문학 하시는 분들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아름다운 스토리다, 그렇게 해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고, 실제로도 노벨 문학상의 수상에 빛나는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가 시타르타 부처님 일대기를 소설로 적고, 그 뭐 100년 전이죠, 10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유럽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불교 철학 중에서 요가차라라는 게 있어요. 요가차라, 유식학이라는 게 있어요. 유식, 유식학이라는 게 우리 경전 화엄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체 유심조 얘기하잖아요. 모든 현상이, 모든 삼라만상이 내 마음에서 지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식학파예요. 이게 유식학파의 이 철학을 천상천하의 유아독종, 이 사바세계 이 84,000 이 법계에서 아트만, 이 아트만이 에고적 아트만이 아니라 이 법성적 아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산재에 있는 문제는 내가 만든 거고 내가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계고, 삼계에 있는 모든 고통이 어차피 내가 다 만든 거거든요. 예. 그 고통을 내가 마땅히, 내가 그냥 내가 편안케 하리라 해도 되는데 마땅히를 붙였잖아요. 마땅히라는 건 뭡니까? 나 아니고는 못하는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편안히 하리라. 왜냐? 이 모든 일체의 이 삼라만상 8만 이 저기 4천 이 번뇌를 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나 말고는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그거를 천상천하유와 독종 상계계고 아당한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관욕의식, 관불의식을 하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날에 탁 하늘에서는 예, 천룡이 9마리 내려와서 이렇게 이 부처님 오신 날 다 아는 내용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새로운 걸 찾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시간을 들여서 찾아서 예, 했는데 유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제가 이 빈자리를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무지만 이거 드시고 가신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이 종종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네, 보스턴 문수사 총무 세동스님의 봉축 법문이었습니다. 보스턴 문수사는 오는 29일 관계 당국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6월부터는 정상적인 의료 정기 법회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본 방송 협찬사인 뉴 밀레니엄 뱅크 허홍식 행장님의 경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 밀레니엄 뱅크 허홍식 행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교민 여러분도 불교 신자분들 고생이 많으실 줄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곧 끝이 나고 이제 희망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은행은 2014년에 미국계 은행을 인수를 해가지고 약 7년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모두 우리 교민들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수할 때 이제 장부 가격이 5불이었는데 아마 6월 말쯤 되면 10불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대출이나 뭐 예금들도 인수 시점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PPP를 해가지고 그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 그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인은행들이 사실 잘 모르고 해가지고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미국계 은행들 큰 은행들에서 잘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은행에서는 어차피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 큰 은행에서 잘 안 되신 분들이 저희 은행에 오셔가지고 PPP를 잘 받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 은행의 고객이 돼서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 금년에는 이제 모든 은행들이 PPP를 많이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저희 은행에는 작년에 좋은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300건 가까이 했는데 작년에 보다 거의 한 더블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은행도 뭐 열심히 해서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 교민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PPP 받아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스몰 비즈니스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지금 3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SBA론을 신청을 하시면은 약 3% 가까이 되는 정부에 내는 개런티 피를 웨이브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불 빌리면은 약 3만 불 정도를 웨이브를 해드리니까 그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원금하고 이자를 면제를 해줍니다. 완전 면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렌트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5% 정도만 이리 다운을 하면은 되니까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인데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불교 그 신자리 분들께서 그 비즈니스 하시면은 그런 거를 아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불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인 교민 사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계속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밀레니엄 뱅크 허홍식 행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뉴 밀레니엄 뱅크는 허홍식 은행장님이야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수 합병한 지 7년 만에 명실공히 한인사회의 중견은행으로 성장하시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 찬불가 한 곡 다시 듣겠습니다. 국악인 조주선 버부가 연주합니다. 연꽃 피어오르리.
꽃송이 피어오르리.
연꽃 피어오르리 조주선 법의 음성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NIBM 뉴욕 불교방송의 올 5주 특집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남은 5월 동안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은 어디에 와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수월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